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갈 길 다가도록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은담을 내어주시고 또 새벽 미명에도 온 또 교회를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난과 탄식과 영광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들이 날마다 발견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은담을 내어주옵소서. 또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날마다 확연해지게 은담을 내어주옵시고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모든 소망을 그곳에 맞추고 살아갈 정도로 우리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큰 힘을 대주시옵시며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당대 세계복음의 중요한 엔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새벽기도 강단되기에 부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8장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심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어느 장에서와 달리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피니셔 학교도 이제 저녁 늦게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9시쯤 그 아래에 있었는데 올라오다가 보니까 잠깐 얘기하면서 고민이 있더라고요. 뭐가 고민이냐면 구원을 어떻게 그 애들의 교육하면 좋겠어요. 이거죠 이제. 다른 거 다 했는데 늘 구원이 뭘 표현하기가 힘들대요. 구원을. 그 지금 로마서 읽으면서 구원을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8세, 5세 아이들에게 구원을 표현하고 뭘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세요? 막 그냥 그 넓은 데를 난장판 해놓고 막 가을 지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제. 쿠바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구원이 고민인 거야, 거기서도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에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그냥 자기 이름으로 쓴 편지밖에 없는데 바울은 여러 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의 걸음을 통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를 계속 그 교회를 돌보면서 권면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그 자가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됐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 교회에 그들에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특출나게 갈등이 많았던 교회. 아, 이방인과 유대인이니까 갈등이 많았나 보다. 아니에요. 한국 사람끼리 갈등 없습니까? 더 많겠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사람이 똑같다라면 개들도요. 새들도 갈등이 있어요. 새들도 저희 집 이제 앵무새가 세 마리 큰 그 좋은 거 세 마리가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빠 새는 다 말려요. 사람이 가면은 못 만지게 하려고 다 말려. 근데 새끼들은 사람 손 한 번 올라오려고 막 애를 많이 써요. 그 아빠가 막 어깨를 밀면서 못 오게 해요. 그리고 막 위협해요. 새장에서 주인인데 가면 주인한테 막 이러면서 위협해요. 물려고. 그러면 이제 그 헤브라가스 몇 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맞춰줘요. 이렇게. 약 올라갖고. 그러니까 새들끼리도 갈등이 막 싸우고 막 그래요. 또 한쪽은 다른 앵무, 모란 앵무, 뭐, 눈태 모란 앵무 그런 애들인데, 같은 앵무과인데, 이게 안 맞아요, 걔들끼리.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야. 걔들은 남녀예요. 같이 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떨어, 그 같은 집에서 따로 떨어두세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서, 니들이 유대인이고, 니들이 이방인이구나 싶을 정도로 같이 앉아요. 그런가 하면 옆칸에 다른 노란 색깔의 앵무가 또 있어요. 이쪽에 수컷을 이쪽에 넣으면요, 둘이 또 장난 아니에요. 근데 둘이 하면은 잡종이 나오기 때문에 걔 교변 안 시키고 있는데, 이쪽에는 남녀인데 전혀 서로 먹일 먹여주지도 않고 서로 먹이 먹을 때 옆에 가지도 않아요, 싸우니까. 그걸 보면서 아, 새들도 큰 갈등이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로마 교회는 갈등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만 구원을 설명을 탁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엔 주로 이방인 죄인이다. 2장엔 주로 유대인 죄인이다. 3장엔 주로 모두 죄인이다. 4장에는 믿음이 이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8장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8장이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분기점이에요. 새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새 생활 사는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한 30회 이상의 성령이란 말이, 진리 영이란 말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고난 대 영광 생각을 이렇게 어떤 단어가 또 나오면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8장에서 주의 깊게 받을 단어는 고난과 영광과 탄식이야, 탄식. 그동안 구원을 설명하면서 많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설명했는데 8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 믿음을 키우는 큰 과정의 어떤 장작불이 될 것입니다. 현재에 있는 고난은,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로마 교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고난이 아니에요.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에 올 영광, 현재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과정들이 다 우리의 고난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성화 끝에 다가갈 곳은 어디냐? 영화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너에게 어떤 고난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 그래요. 저도 그 가능한 성경을 전함에 있어서는 다른 말을 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저에게 그 딱 남아있는 저 그 아주 아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한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뭐 관계된 분이 많이 계시니까 상담을 배우면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굉장히, 물론 다 심리학에 있는 얘기들, 세 가지 중요한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는 첫째 애정 욕구예요. 그래요. 애정이 결핍되면 살아가면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존 욕구예요. 의존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가면서 다른 것에 크게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병 생겨요.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셋째는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가 없으면 가면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는 어떤 다이나믹 역동에 휩싸이게 되세요. 그래서 병리적이 되어지고 큰 방어 기제에 걸려서 사람이 정신병으로 직행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그러다 또 어느 날 정신치료연구원이라고 세브란스 의사이면서 정신과 의사이면서 전국 정신 분석 심리학회 무슨 회원이면서 정신과 의사의 또 무슨 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야. 되게 뭐 특출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동교동에서 그분에게 또 상담을 한 6개월 동안 그 집단 상담인가 하십니까? 그걸 좀 배우러 가고 강사로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그분을 좀 불러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슈퍼비전 막 받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똑같이. 또 어떤 교수를 대하면 그분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공통된 점들이 다 분야가 다르니까 다른 말을 하는데 항상 일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인 거예요. 사람은 애정을 어려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존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정받을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는 되게 장기적인 것이고 그 시절에 노출이 안 되고 이것이 결핍이 되어지면 큰 박탈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요. 이 말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얘기가 일이 어려워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저도 보게 되면 저는 키가 크지 않습니다. 저는 키에 대해서 한 번도 열두번씩 가져본 적이 없어요. 키에 대해서. 왜? 전 큰 줄 알았으니까. 큰 줄 알았기 때문에 항상 또 머리가 컸으니까 누구보다. 그리고 뭐 달리기도 잘해서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혀 짧은 거가 가끔 이게 툭툭 걸리는 거야. 중2 땐가 알았어요. 혀 짧은 것을. 아, 내가 안 되는 발음이랄지 이 혀 짧은 소리를 가끔 하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혀가 짧으니까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말이 빠르구나. 뭐 그런 부분들을 가끔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24살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아들이, 큰아들이 지금 24인데 많이 먹었네요. 뭔지 몰랐어요. 내가 사는 건지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걸 몰랐어요. 그냥 물론 의식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구나. 꽤 많이 왔냐는 생각을 24세 했어요. 그때 핀트가 딱 맞았어요. 딱 맞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24세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뭔가가 이렇게 막 칠렐레, 팔렐레, 막 재미있으면 무조건 좋고, 그렇게 살아, 의미보단 재미를 찾겠고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4세 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철 들었구나, 그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랬던 것이죠. 바울도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서를 요즘에 오늘도 선지서를 강의를 하는데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은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자기를 향해서 나는 실패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가족들한테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상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맞습니까를 항상 되물었어요. 왜? 확신이 안 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가서 말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막상 전하면은 그 반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하는 모습들이 예레미야 삶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예 바벨론에서 부름받았던 선지자예요. 서열 3, 4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전계에서 다니엘이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나라 뺏겨서 매일 울고 있는데 거기서 선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거는 적응,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사실은요.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고난이 어떤 것이냐? 우리 구원을 키워나가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제목을 잡는다면 이 본문을요, 18절부터 25절 제가 설교를 한다면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잡을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냐? 이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있는 그 감사가 과거 어떤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많은 고난들, 어려움들이 없었습니까? 애 키우는데 애들이 딱 뽕뽕뽕 태어나가지고 막 크던가요? 그냥 뭐 인생에 큰 문제 없이 쑥 오셨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고난 자체가 로마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계속 옥석과 같이 성장해 나가고 확장돼 나가고 깊어질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타날, 보세요. 어느 날 숨을 거둘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렇죠? 왜 돌아가십니까? 숨차서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보면 막 돌아가실 때 이상한 소리가 나요. 깔딱 이런 소리 비슷하게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안 보셨죠? 돌아가실 때 그런 소리가 나요. 그게 마지막 숨인데 이 숨이 차올라요. 숨이 차오르다가 어느 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영광에 휩싸이지 않고, 그죠? 남들 보기엔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고 숨을 못 쉬니까. 그죠?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진흥교회에서 이기영 집사님이라고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이렇게. 거군데, 전라도 사람인데 거군데 빼짝 말라서 눈만 퀭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성경 넘길 때 가끔 그 써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기영 집사님, 뭐 이렇게 뭐 임종예배 그런 써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숨이 껄떡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약간 살짝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때 영광에 휩싸이지 않고 그때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면은 어떨 것인가. 아직 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오는 그 영광과 현재 있는 고난들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피조물은 단순하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 모든 만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들들이란 말을 해서 많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쉽게 모든 만물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 언제냐? 그리스도가 오실 영광의 그날인 거예요. 피조물이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8장 중에 제일 어려운 구절이 18절부터 25절 같아요. 읽으면서도 뭐가 석연치가 않고 좀 그렇죠. 지금 피조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 허무한데 굴복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부패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불안정한 가운데 아예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허무한데 굴복한다. 창세기의 상태 아시잖아요. 그렇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예전에 상담할 때 사람이 처음 딱 오면요, 딱 느껴지는 그 기운이라 그러나요? 느낌이, 아, 이 사람 참 고통스럽구나. 그 생각이 느껴져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이 힘들구나. 그 생각이 느껴지고. 근데 그런 것, 느낀 것들을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막막하구나. 어디가 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지 갑자기? 어디서부터 뭐가 꼬인 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해요. 혼돈이고 공허고 허감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그 모든 상태가 세 단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망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허무한데 모든 인생들이 사실은 굴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가 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보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좋은 걸 캐서 먹기도 하고 신년에 산 높이 지리산 같은 데 올라가서 전우자 후에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돈, 좋은 큰 돈을 들여서 부적을 사보기도 하고 수명에 좋은 곳을 가서 이사가 보기도 하고 주상들의 잘못해서 그런가 주상들에게 좋은 몇자를 얻어서 얻어보기도 하지만 살아가면서 계속 진공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텅, 텅, 텅 이렇게. 예수님도가 말을 하지만 너무 좋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지금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다 이 말을 한 이후에 계속 무거운 얘기를 고민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21절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종노릇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해방된 거예요. 구원을 다양한 각도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이 뭐냐? 여기서 보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무한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았을 때 가능한 것들이고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현재 고난보다 올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자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있대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8절에서 말씀드린 게 고난, 영광, 탄식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다른 장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8장은 성령장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도를 성도의 견인, 아시죠? 견인? 견인차예요. 차가 망가지면 딱 걸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8장은 특별히 성도의 성령의 견인에 대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가득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인도하심은 결국에는 주 영광이 나타날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헬라를 좀 찾아보니까 그냥 아휴 이 탄식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지르는 비명이에요. 그게 탄식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전 당연히 낳는 걸 봤거든요. 도은이는 난 걸 봤고 대은이는 조는 사이에 나와가지고 걔도 한참 있다 봤고 다은이는 나오는 걸 봤어요. 한사마가 막 기도하고 막 방언기도도 하고 막 성경을 거의 다 외우는 것 같아요. 막 암송을 막 하고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아이를 자르고서 뭐 그랬죠. 근데 그 다은이가 또 아팠잖아요. 이제 저희들에게는 좀 깊은 의미가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하면서 그 많은 그 아프니까 고통과 오는 탄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탄식. 근데 그 탄식에는 그냥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탄식 뒤에 생명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잖아요.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너무 힘들어서 주를 향해서 토해내고 큰 한숨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결국에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8장에서 8장 마지막 절 결론을 아시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라 그 내용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왜 성령장을 성령을 얘기하는데 고난을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을까? 아니 1장부터 7장까지 수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성령이라는 말을 안 꺼내고 있다가 고난과 탄식이라는 단어가 가득한 8장에서 바울이 꺼내는 단어가 꺼내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그분이 도우실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가끔 문득문득 잊어버리죠.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직장 다닐 때요. 정말 그 역촌동에서 왕십리까지 20몇 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운동을 17개, 18개를 하면서 교육자를 하면서 교직원을 하면서 학교에서 학교가 2만 명이 있으니까 크잖아요. 그럼 거기를 여러분 예루살렘의 인구가 13만 명, 12만 명 그랬어요. 지금 광명인 34만 명이에요. 근데 한 대학의 인구가 학생만 2만 명이면 얼마나 큰 겁니까? 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막 신방 다니고 오늘은 자연과학대, 내일은 생활과학대, 내일은 무슨 체육과학대, 다음에는 무슨 뭐 건축학과 건물로 가고 토목관 건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신방을 대학 내에서 아주 길나도록 엄청 많이 다녔어요. 돌아보니까 아유 못할 것 같아 지금 같으면 거기서 무슨 또 학교 무슨 뭐 엄청 이제 일주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돌아다 보니까 참 많은 일을 지금도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일하는 걸 선호해요. 간단한 일을 늘어지게 10시간 하는 것보다는 3, 4시간 속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되게 선호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살면서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그렇게 자체가 버거워 보여. 근데 그 당시 그 기쁨 가운데 뛰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봤던 것이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그 탄식이 있어요. 내 탄식 가운데 한숨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함이 배어있는 그런 탄식입니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뭘 의미합니까? 첫 열매가 딱 났어. 밭에 가끔 오이를 심잖아요. 첫 번째 오이가 딱 났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무슨 신호탄이에요? 이걸 필두로 계속 오이가 나올 것이에요. 첫 열매는 대표성을 의미해요. 첫사람 아담. 그렇죠? 그러니까 첫 부활은요. 첫 부활을 통해서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가능케 하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얘기는 첫이라는 얘기는 뭐 저 장자 이 모든 의미가 뭐냐면 그냥 첫째 거 1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앞으로 장차 있을 만한 수확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23절이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는 많은 수확을 가능하게 하고 많은 수확을 보증하는 것처럼 성령의 첫 열매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어느 구원까지 어느 완성된 구원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을 보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많은 수확을 많은 열매를 예표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엔 너희가 큰 구원 가운데 완성된 구원 것으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고 나갈 것이라는 그 의미로서의 첫 열매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나가시고 우리 밀고 나가시고 보호해 나가시고 품어 나가시고 이끌고 나가시고 팔짱 끼고 나가시고 계속 우리를 아우르면서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을 거기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많은 열매를 예표하는 것처럼 가능케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너에게 역사하시는 그 첫 열매 같은 성령께서 너희를 결국에 완성된 구원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라는 그 얘기죠. 그런 의미를 봐도 구원은 점진적인 것이에요. 이미 100%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계속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을 속량을, 속량이라는 얘기, 양자 될 것. 우리 지금 양자는 아닌가요? 지금 양자야. 그러나 완벽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영광을 보는 그때고 성화의 마지막 단계 영화라고 우리가 신학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 14절 말씀을 곧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인치신 거야. 우리를 의롭지 우리 하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쭉 돌아와세요. 25절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참음으로 기다려라. 그 다음 구절 26절을 하고 싶은데 그건 다음에 하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힘드냐? 내가 너를 결국에는 이끌고 나갈 거야. 좀 참자. 그런 거. 좀 인내하자. 그러는 거죠. 소망의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낳는 것처럼 그 고통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 맞고 그 인도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참으면서 주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게 부탁을 드리고 영광으로 나가기까지 많은 탄식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많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주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탄식 속에서 탄식이 병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과 또 우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사로잡 피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며 가난한 우리 마음에 힘을 대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로 결핍되어 있고 박탈되어 있고 의뢰가 단절되는 우리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셔서 성령의 도움밖에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고 또 강함 가운데 겸손케 인담을 대해 주셔서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기에 부족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또 병약한 자 있습니까? 그들에게 힘을 대주시옵시고 그런 연약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된다을 대주옵시고 그 육신적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5개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 대표자와 교육자들에게 힘을 대주시옵시고 온전히 교회를 위하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에 수종될 수 있는 교역자가 되게 된다을 대해 주옵시고 모든 중직자가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를 도우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치심과 견연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기도합니다. 힘을 대주시옵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시간 기도하며 주여 오심을 소망하는 백성들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대륙과 당대 세계복음화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